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바로 다음이 주일이어서 성탄 주일 예배로 모인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6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 네. 기억나세요? 2016년에 저희들 똑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대부분 교회들이 성탄 전야 예배 그리고 성탄 주일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줄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거의 90% 되는 교회들에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단지 60% 되는 교회들만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린다는 라이프웨이 통계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계속 뭐 성탄 전야 예배 그다음에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꼭 주일에 모여야만 예배드린 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전통적으로 성탄절 아침은 가족들끼리 보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가지 이유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팬데믹 동안에 도입이 되어서 그것도 좋은 그런 예배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꼭 굳이 모여야 되는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 이유라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을 생각을 할때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기회가 한번더 우리가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힘을 써서 특별하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예배가 있고 공중 예배가 있는데 그 차이가 큽니다. 공중 예배에는 이를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그런 역사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간에 연결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치유와 역사가 있고 삶의 도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도 좋다 했었지만은 그러나 온라인 예배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됐다 하지만 그것도 흐지부지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죠. 하나의 패드처럼 그렇게 어떤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어떤 프레젠스를 경험하는 예배를 대신하려고 할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제 뭐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또 1월 1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많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깊은 것을 저들이 믿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모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우선 순위는 우리의 삶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주께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격려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를 높여드릴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때 마치 엠마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모이게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 옛날에 어떤 농경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했던 말이다 하는 그런 해석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이라 생각을 해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모이게 더욱더 힘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만난 사람마다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요. 네. 어제도 제가 성탄 메시지에서 예수 탄생의 순간의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살펴봤는데요.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자들도 그리고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던 사람들도 그리고 또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던 마리아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대체 이 아기가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지녔음을 우리가 그 성경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지금 그 목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그렇게 그 마음이 곰곰이 담았지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심중에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목자들이 전하지만 목자들도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도 의아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이렇듯 고이 간직하고 마음에 새겼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가 과연 누군가 태어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답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다 지나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들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세를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그 비로소 담대하게 우리가 아는 예수는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사실은 그 많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의 시간 안에 결코 기대 미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이자 또한 선포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도 했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왕,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방망이 질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구원자 메시아 되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선포하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모든 말과 삶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또 이 신약성경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더 조명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시다 했습니다. 1장의 1절부터 2절 전반절까지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기록하라고 하시고 모세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된 그런 말씀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 뭐 창세기에 이 네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저부터 예, 뭐 이삭 뭐 야곱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창세기의 이 모든 천지 창조의 그런 기록들, 그리고 최초의 인류의 발상과 그 다음에는 전파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그 기적의 역사, 홍해의 그런 기적의 역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그리고 사사기의 그 사사들의 이야기, 또 이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모든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그런 기록을 통한 선지서,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예언.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과 기적, 기록들,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뭔지 명확한 결론을 아직 남기셨던 겁니다. 그 최종 말씀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그것을 빌어서 주목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심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는 2절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 완료가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 뭐 예언자들이라고 하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슨 사도들이라고 하고 사도직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서 계속 새로 뉴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그와 같은 일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에 이렇게 10년 좀 더 됐죠. 꾸준히 증가하는 일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꿈과 환상으로 목격했다는 그런 그 보고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그런 일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이란이라든지 그런 나라였습니다. 중동 지역 강한 회교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접할 수 없는 성경을 마음대로 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러나 그들이 꿈을 통해서 어떤 그 신비로운 그런 인물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라고 하시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독교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일축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까지도 당신을 나타내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격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꿈 환상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깨달은 내용은 꼭 성경의 계시 말씀에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꿈에서 봤는데 메시아가 엉뚱한 다른 얘기를 하고 이 성경은 난 모르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 나타난 것이지 참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은 아니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의 영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는 그런 고린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셨고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그 아기를 우리가 볼 때 그저 따뜻하고 분위기를 참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아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최종 결정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시작이시며 미래의 결말이시다. 예수님은 과거의 시작이시며 미래의 결말입니다. 과거도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미래의 완료도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중간도 예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시작이십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지막 날에는 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종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도록 합니다. 모든 것에 결말이 될 마지막 날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예수님이 주신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마태복음이라든지 그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다시금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그 조짐으로 먼저 진행이 될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관한 일들 그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하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주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죠.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오히려 잡아 죽여버리자 하는 그런 식으로 만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어떻게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원래 주인께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출발도 마지막 때의 일도 그렇게 될 것이고 과거의 출발을 생각할 때도 만물의 존재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다 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과거의 시작이시며 미래의 결말입니다.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시키신 거예요. 성탄에 오셔서 이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세상을 알지 못했고 거부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거부할 수 없어요. 예수를 심판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가 영원하신 왕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엎드려 고백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시작이시며 미래의 결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과거의 출발, 미래의 결말,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주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요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 본체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유지되도록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로 서로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 모든 것들이 붙들어주고 있죠.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붙들고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해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힘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로 서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커다란 스케일로 생각해보시면 거대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주의 그 많은 그런 행성들, 우리가 보는 뭐 별, 별들, 달, 해, 또 그 이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 이 지구 행성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붙들고 있는 궤도를 유지하게 하는 그 힘이 있지 않으면 이탈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러면 그 붙들고 있는 힘을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힘으로 규명을 하죠. 뭐 서로 가지 잡아당기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힘에, 붙들고 있는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했습니다. 예수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거대한 우주뿐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입자에 관한 것도 그렇죠. 요즘에 우리 얘기하는 거 나노 입자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드시죠? 들으시죠? 나노, 뭐 나노 테크놀로지, 뭐 나노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노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소보다도 원자보다 훨씬 작은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 나노 많이 먹고 사는 거 아세요? 이미 우리 먹고 살고 있어요. 예, 뭐 아신 분들은 예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먹는 식품에 나노 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 이제 백신 맞는 거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이미 먹고 살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타이타늄 같은 것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시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거기에 이제 식품의 인그리디언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잘 모르는 그런 글이 써져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게 뭐 식품의 어떤 그런 맛을 더 좀 부스팅 시킨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잘 아주 선명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서 오랜 동안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그것이 들어와도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는 식으로 FDA에서 놔두고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좀 놔두고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작은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정말 보일까 말까 한 그 같은 것들, 그것조차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노의 그 유닛도 붙들고 있는 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없이 뭐가 존재할 수 있지?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념을 통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거품과 같은 이야기인가? 정말 전도서 말씀대로 헛되고 헛된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만물은 단지 그런데 물리적인 어떤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세계의 모든 일도 예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니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있는 분이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 했어요. 억제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컨트롤이 있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께서 붙들고 계셔서 말씀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기에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영적 법칙, 그 모든 것들의 보존자는 오직 예수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하시고 정말 주도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주의 사람들을 일깨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주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보존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께서 예수의 권세로 어떤 일을 지금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우리는 많은 그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 순위를 거기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조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날 그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원하는 일이 있다. 그 권세를 너에게 주니 너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를 하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보다 더욱더 깊은 사랑의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 가서 다시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로 삼아라 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예수의 사랑을 또한 다시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하고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위해서 아직 영적 법칙이 이 땅에 유지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전도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그 묵상의 그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게 덧없다는 말이에요. 덧없는 인생살이라는 말이에요. 혹시 최근에 그런 얘기 하신 분 계세요? 아, 내 인생 덧없어. 예수님 안에는 덧없지 않습니다. 다 지금 생각하시고. 그러나 그냥 세상에서는 이 덧없는 인생살이라는 게 너무도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덧없는 인생살이라는 말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해가 뜨면 그림자가 비춰진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어요. 그림자가 있었던 곳에 뭔가 어떤 뭐 형태가 남아있질 않죠.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덧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사리가, 세상 살림이 다 그렇게 더럽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게 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없이는 인생은 참 더덥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뭔가 남기는 것 같은데 그냥 실체가 드러나면 실체 없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에 실체가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고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잠시 있다가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실체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주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에 큰 기쁨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